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공관 밀집 지역에서 오늘 오전 대형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90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카불 와지르 아크바르칸 지역은 외교공관과 정부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 외에 차량 수십 대와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테러는 독일 대사관 가까운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사회 매체에 게시된 관련 사진들은 독일 공관 일부분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그마흐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아프간 경비원 한 명이 숨지고 직원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탈레반은 민간인을 겨냥해 공격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지중해에 배치된 러시아 군함들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근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SN제도 코이함과 크라스노다르 잠수함이 시리아 고대도시 팔미라 지역의 ISIL 목표물들에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든든한 동맹국인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공군력을 동원해 ISIL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공세를 지원해왔습니다.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은 지난해 3월 팔미라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오늘 현재 200명을 넘었습니다. 스리랑카 재난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202명 외에 실종자도 96명에 달하며 8만 명은 집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주 시작된 집중호우로 홍수와 토사 붕괴가 발생하면서 수백 채 건물과 주택이 파괴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63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육해 공군이 직접 나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국제사회도 구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은 어제 신형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태평양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선 무력시위 차원에서 서태평양 해역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세계 최대 규모 군함인 미 해군 니미츠호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서태평양에서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어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은 일상적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파견된다며 칼 빈슨호나 레이건호, 니미츠호 파견은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사건과 지역적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5일과 6일 호주를 방문합니다. 두 장관은 시드니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 스페인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호주-미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합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자와 지역, 국제 현안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맨체스터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이 끝난 직후 공연을 빠져나가려던 이 사람들을 상대로 벌어진 끔찍한 테러에 20여 명 가까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는데요. 특히나 희생자의 대부분이 아리아나 그란데를 좋아하는 어린 청소년들이어서 더욱 큰 충격과 아픔을 줬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공연 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는 6월 3일에 다시 맨체스터에서 테러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공연을 연다고 합니다. 이 무대에는 그란데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 콜드플레이, 케이티 페리 등과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동참해서 성금 마련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또 맨체스터 시민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공연의 수익금은 모두 테러 희생자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고요.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폭력에는 사랑으로 맞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기 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에서 28도, 신의주 16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7도, 함흥 16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맨체스터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다시 자선 공연을 열기로 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My Everything, 나의 전부인 당신이 너무 그립다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I cried enough tears to see my own reflection in them And then it was clear I can't deny I really miss it To think that I was wrong I guess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Pain is just a consequence of love I'm saying sorry for the sake of us You wasn't my everything till we were nothing And it's taken me a lot to say But now that it's gone, my heart is missing something So it's time I push my pride away Cause you
God is worth fighting for Cause you weren't my everything Till we were nothing And it's taken me a lot to say Now that you're gone My heart is missing something So it's time I push my pride away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산 제품과 용역 수입을 위해서 15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지도자입니다. 외국 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은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혐오 발언 억제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극우 단체들의 시위가 절반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미국을 방문 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 정상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목적은 양국 간의 교역 증진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푹 총리는 사흘간의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회담에서도 역시 양국 간의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푹 총리가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푹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의 무역 강화가 두 나라 모두의 이득이 될 거라고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푹 총리는 베트남의 미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미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또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푹 총리가 아주 두둑한 선물 보따리도 내놨다고요?
예, 푹 총리가 어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경제인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미국 제품과 용역 도입을 위해서 150억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첨단 기술 제품과 용역 부분이 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유명 대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에너지 발전 분야 계열사인 GE 파워 측도 이 자리에서 베트남과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푹 총리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할 것에 대한 방어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이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상공회의소 만찬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가 7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미국과의 교역에서 320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푹 총리에게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푹 총리의 대미 투자 발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네, 사실 베트남은 최근 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고질적인 무역 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16개 나라를 지목했었는데요. 베트남은 무역 적자 비중이 큰 여섯 번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푹 총리는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는다면서 이를 증명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베트남은 대규모 다자간 경제 공동체인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았었는데요. 미국이 이 탈퇴를 선언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은 최근 몇 년 새 중국에 이어서 저임금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북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이 양자 간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진 건 없는데요. 북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TPP를 대신할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예, 미국으로서도 이 베트남과는 무역 협력 외에도 또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베트남은 이 커져가는 역내 위협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 왔고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우려해서 이 베트남에 치명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또 해군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논란 많은 사이버 보안법이 내일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네요.
예,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사이버 보안법이 예정대로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조치는 사이버 범죄와 테러를 막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와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저해하고 중국의 자유무역 의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네. 자, 이 사이버 보안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중국 사이버 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보안법의 입법 취지를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서비스 활동 일체를 중국 정부가 검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합작일 경우에만 뉴스 등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또 국가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의 기술 지원과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요. 중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재산 동결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인터넷 검열과 또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가 기업의 활동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전 세계 54개 무역단체가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중국 당국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법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는 시행이 연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제사면위원회도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은 기업들에게는 검열을 요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예, 중국은 사이버 테러와 해킹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영신화통신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무역 장벽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터넷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일부 또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해외로 보내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 동안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외국 기업들의 반발에 따른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혐오 발언 억제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요?
네, 일본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혐오 발언 억제법이 공식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초부터 올 4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혐오 발언 관련 시위는 모두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61건에 비하면 약 절반 정도 줄어든 겁니다.
네. 이 혐오 발언 억제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때문이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극우단체나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표출하는 단체 행동인 이른바 혐한 시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런 혐한 시위를 영어로 바꿔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근 5-6년 사이에 주로 한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 주요 도시에서 크게 늘고 또 시위대의 행동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서 일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자는 입법 청원이 줄을 이었고요. 결국 지난해 5월 24일에 혐오 발언 억제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예, 이 법은 일본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에 대한 폭언이나 공격적인 행동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적인 법규입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전문가들은 극우단체들이 여전히 에둘러서 혐오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경찰청은 제1한인이나 다른 소수 종족에 대한 극우단체들의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혐오 발언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혐오 발언 억제법에는 일본 중앙정부와 또 각 지방자치단체 측의 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제일 처음 가와사키시가 극우단체들의 공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가와사키시는 제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반면에 혐한 시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혐오 발언 억제법을 제정한 데는 이 가와사키 시 주민들의 청원이 발단이 된 겁니다. 가와사키 시는 지난 4월 말에 혐오 관련 시위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지침서 초안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방 정부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상원위원회에 일부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오리건주 포트랜드 기차에서 두 명이 칼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또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면이 부족하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현재 연방의회와 또 미 수사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또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조사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그동안 이 플린 전 보좌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다음 주까지 일부 자료를 상원 정보위원회에 넘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네,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가 소환 명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자, 그런데도 플린 전 보좌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었고요.
맞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의 변호인은 의회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거부해왔습니다. 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이 수정헌법 5조를 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 상원정보위원회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환 명령을 냈고요. 또 기업에는 이런 수정헌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플린 전 보좌관의 사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역시 소환장을 냈습니다. 또 계속 플린 전 보좌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었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플린 전 보좌관이 일단 일부 자료를 제공하겠다 한 건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가요?
네, 뭐 일부 개인 자료 또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은 이 사업체 가운데 한 곳을 터키 기업인을 위한 자문 활동에 이용했고요. 또 다른 한 곳은 강연료를 받는 데 이용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선전 방송 RT 행사에 참석해 강연하고 3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었죠.
예. 자, 이런 논란 속에 플린 전 보좌관이 취임 한 달도 못 돼서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또 러시아 내통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조사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미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비밀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를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어제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hat your question assumes is a lot of facts that are not substantiated by anything but anonymous.
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했을 뿐 달리 입증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기자들이 사실로 추정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이런 보도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들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여러 보도들을 보면 익명의 소식통,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론 매체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소식통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다만 신분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 이 소식통들이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새어나왔다는 정보의 대부분은 가짜뉴스 언론이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등 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또 이 보도 내용, 그러니까 이 쿠슈너 선임 고문이 러시아 대사와 비밀 채널을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국 정부와 별개의 채널을 마련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란 겁니다.
네. 이 쿠슈너 고문 외에도 또 새로운 인물이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 씨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언 씨는 요청서의 내용이 모호하고 또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이를 따르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런 그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는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일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현지 르 피가로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은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핑계로 꾸며낸 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주 이 포틀랜드 기차 안에서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제레미 조셉 크리스천이 법정에 처음 출두했는데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요. 당신들은 테러라고 부르지만 나는 애국심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적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자, 이 용의자가 이제 기차 안에서 승객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사건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슬람 성월 라마단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금요일의 일인데요. 26일의 일인데 젊은 여성 두 명이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머리수건인 히잡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한 백인 남성이 이들 여성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했고요. 또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 남성을 말리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 용의자가 칼을 휘두르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겁니다.
예. 이 용의자가 원래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보였다고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 크리스찬이 올해 35살인데요. 지난 4월 말에 포틀랜드에서 열린 언론의 자유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당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진보 시위자들을 위협해서 또 경찰이 이 방망이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조기를 두르고 독일 나치 정권식 경례를 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고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 사건의 범인 티머시 맥베이를 찬양하는 글, 또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히틀러라면 자신이 SS에 가입하겠다 이런 글도 썼는데요. 이 SS는 나치 독일 정권 당시 이 비밀 경찰을 의미하죠.
예. 용의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면서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 포틀랜드 주의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 포틀랜드 시의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어느 대도시보다도 증오 범죄가 늘었다고 합니다. 테드 윌러 포틀랜드 시장 측이 밝힌 내용인데요. 또 이번 주말에 포틀랜드 시에서 이 트럼프 언론의 자유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윌러 시장은 집회 주최 측이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집회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또 연방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이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폭력적인 공격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고요. 또 희생자들이 증오와 편협함에 맞서 일어섰다고 치하했는데요. 한편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맞서다 숨진 희생자 두 명의 유족을 위해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10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미국인의 수면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수면 부족이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 미만 수면을 취할 경우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미국 심장학회지에 최근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신진대사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말 그대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질환인데요. 고혈당, 고혈압, 복부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등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비만도를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하는 BMI, 그러니까 이 체질량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BMI 지수가 높고 다른 신진대사 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당뇨 발병의 위험성이 또 높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신진대사 장애와 수면량과의 관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번 연구는 1,300여 명의 성인이 이 수면센터에서 하룻밤을 보낸 결과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참가자의 약 40%는 신진대사 장애 증상을 뭐 최소한 3가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이 참가자들을 추적해봤더니요, 20% 이상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장애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와 비교해보면 신진대사 장애 증상이 있었던 사망자 가운데 실험 당시 6시간 이내에 6시간보다도 더 적게 잔 사람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진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의사에게 알려서 조처하는 것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수면량과 신진대사 장애로 인한 사망률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앞으로 또 충분한 수면량이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또 신진대사 장애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지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인들의 수면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심장협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또는 늦게까지 단순히 깨있고 싶어서 잠을 적게 자는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장협회는 이런 경향은 이 심장 질환의 위험이나 발현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또 경고를 했는데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역시 지난해 질병 사망률 보고서에서 성인 가운데 상당수가 최소한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갖지 못해서 비만이나 당뇨병, 또 심장병 등에 걸릴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혹시 켄터키 더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켄터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경마 대회입니다. 경마 대회야 뭐 세계 도처에서 열리겠지만 이 켄터키에서 열리는 경마 대회는 여느 경마 대회와는 분위기가 아주 다른데요. 미국 곳곳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단 2분간의 명승부 켄터키 더비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And now for the most exciting 2 minutes in sports, the Kentucky Derby. They're in the gate, and they're off in the Kentucky Derby.
Classic Empire. 켄터키 더비는 해마다 5월 첫 주에 열리는데요. 올해로 자그마치 147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켄터키 주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미식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야구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 농구, NBA 결승전과 함께 거론될 만큼 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포츠 행사인데요. 스카티 앨리스 켄터키 관광협회 홍보관의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Kentucky Derby, which is of course the most famous 2 minutes in sport.
켄터키주의 자랑이라고 켄터키 더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데 미국의 3대 경마 대회 가운데 하나죠. 역사가 141년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마 대회죠. 불꽃놀이 규모도 대단합니다. 독립기념일 축제보다 더 화려한 축제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승마와 기수에게는 장미꽃 안장과 장미꽃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이 켄터키 더비는 20마리의 경주마가 2000m의 주로를 누가 더 빨리 도나 시합하는 겁니다. 이 말들의 이 달리기 시합은 불과 2분 정도면 끝나는데요. 하지만 이 겨우 2분짜리 경기를 보러 해마다 5월이면 켄터키 작은 도시 루이빌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내노라 하는 유명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경마대회가 경마대회지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켄터키 더비가 어떤 대회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2분짜리 경기를 보기 위해서 해마다 직접 표를 사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려 17만 명이 넘습니다. 또 올림픽 주관사인 미국 NBC 방송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이 경기를 생중계해 주는데요. TV로 이 켄터키 더비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해서요. 연간 4천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 곳곳에서 경마대회가 열리는데 이 켄터키 경마대회가 유난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브레트니 구터 켄터키 더비 박물관 홍보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Because it, we tend to breed a really good race stock of racehorse. So Kentucky has embraced that equine.
켄터키주는 일단 좋은 경주마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켄터키는 좋은 말들이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지요. 석회암과 좋은 물, 칼슘이 풍부한 토양과 초원은 켄터키주에서 최고의 명마를 생산하게 해줍니다. 켄터키의 경마는 켄터키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켄터키 사람들에게 경마는 일종의 스포츠였습니다. 누가 더 빠른 말을 갖고 있나 시합을 한 거죠. 마치 오늘날 자동차 경주를 하듯 말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경마 하면은 이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켄터키 더비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오늘날 품격 있는 경마 문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켄터키 더비가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 켄터키 더비 협회 측은 그건 바로 옷차림, 특히 모자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모자 때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켄터키 더비를 찾는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미국의 신사 숙녀들을 연상시키는 듯한 옷차림들을 합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 말쑥한 양복에 넥타이, 멋진 중절모에 반질반질한 구두를 신고요. 여성들은 다들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에 우아하고 화려한 모자를 쓰고 한껏 멋을 부리죠. 여성들의 패션에서 모자가 사라지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화려한 모자와 옷차림을 하고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이는 걸 보는 건 아주 드문 진풍경입니다. 켄터키 더비가 여느 다른 경마대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게 하는 1등 공신은 바로 이런 옷차림입니다. 켄터키 더비 경기는 단 2분 만에 끝나지만 켄터키 더비를 전후로 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는 2주 동안 열리는데요. 비록 켄터키에는 한인들이 3, 4천 명밖에 살지 않지만 이 축제 기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종종 갖곤 한다고 합니다. 켄터키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강원택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마를 끼고서 있는 행사가 썬더볼 루이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 불꽃놀이를 서포트해요. 굉장히 이 불꽃놀이가 멋있고 아름답고 이제 페가서스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각 기관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주최하고요. 저희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인의 주최로 이렇게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었고 태권도도 역시 여기 도장이 이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서도 참여해서 한국을 이렇게 알리고 했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노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요 가운데 하나인 켄터키 옛집이란 노래입니다.
The sun shines bright on the old Kentucky home. Tis summer.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인 스티븐 포스터란 사람이 1853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원래는 노래 제목이 Poor Uncle Tom, Good Night이었다고 해요. 가여운 톰 아저씨 잘 자요. 뭐 이 정도의 뜻이 될까요? 켄터키주에 살던 흑인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나 유명한 노래입니다. 켄터키주가 오늘날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데는 이 노래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백인이 80-90%인 켄터키주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KKK 같은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택 씨 얘기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한 90년도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에 KKK단이 큰 게 있었고 지금도 KKK단이 이 미국 주에서 두 번째로 큰 KKK단이 여기 켄터키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이빌은 이제 많이 이 그게 인종차별이 깨져갖고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외곽으로 가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적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완전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또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The corn tops ripe and the meadows in the blue.
네, 켄터키 옛집 이 노래는 1928년 켄터키주의 노래로 제정됐는데요. 포스터가 켄터키주를 여행하다가 고생하는 노예들을 보고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 남북전쟁의 불씨가 됐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읽고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켄터키가 미국 남북전쟁 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노예의 해방을 선언하고 북군을 이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이 켄터키 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에 맞서 싸웠던 남군 지도자이자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고향도 바로 이 켄터키란 사실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가 1808년에 태어났고요. 한 해 뒤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링컨 대통령이 태어났는데요. 어린 날 켄터키의 드넓은 초원을 뛰놀았을 이 두 사람. 훗날 서로가 적이 돼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마대회 켄터키 더비와 또 켄터키 옛집에 얽힌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게 Do you see that? 야, 저거 보이니? 라고 묻자 제가 See what? 뭐가 보인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알레스가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키스한테 냉담하게 구는 거 말이야.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제가 키스한테 저러는 거 처음 봐. 라고 합니다. 제가 Oh, you're right. 아, 맞다.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Today's expression is give, G-I-V-E, give someone the cold, cold, C-O-L-D, cold shoulder, S-H-O-U-L-D-E-R,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and be unfriendly to them. Keep in mind that it's usually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는
누군가를 무시하다, 쌀쌀맞게 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거나 옆으로 돌아선 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He gave me the cold shoulder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비비안이 왜 키스에게 쌀쌀맞게 구는지 궁금해한다고 했죠.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hy are you giving Oscar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넌 왜 Oscar한테 냉담하게 대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ice not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Let's review.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시카고가 부른 If You Leave Me Now, 지금 당신이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5월 31일 오늘 독일 나치의 전범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였습니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독재자 히틀러의 신복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피신합니다. 이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은신해 있는 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어 1962년 오늘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974년 5월 31일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엔의 중재 아래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이 휴전협정은 두 나라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8개월 전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이 마침내 그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 전 이집트와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즉각 반격에 나서자 아랍국가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유엔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1973년 12월 유엔과 미국, 소련의 중재 아래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모여 제4차 중동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74년 1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974년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마침내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겼던 골란고원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